출애굽기 102번 메시지 성막문을 위한 장 두 번째. 우리는 성막 안에 하나는 휘장이라 불리우고 다른 하나는 문장이라 불리우는 두 개의 장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휘장과 문장에 대해 영적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가 그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누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분이 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누림을 위한 곳.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막을 하나님을 위한 거처라고만 알고 있다면 우리의 이해는 피상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진하여 거처가 단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림을 위한 곳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집은 단지 당신이 사는 곳일 뿐 아니라 누림을 위한 곳이기도 합니다. 누림 없이 사는 것은 사실상 죽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에 아무런 누림이 없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위한 누림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또 그곳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자신의 충만한 누림에 참여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누림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휘장과 문장은 인성의 두 방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만유를 포함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누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입구가 되셨습니다. 두 장들은 유일한 그리스도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을 겪음으로써 우리의 죄들을 없애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심판은 문장을 바치는 기둥들 밑에 놓여있던 놋받침들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에게 완전히 심판받으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을 겪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당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결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들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통과하셨던 심판은 우리가 서 있는 기초인 놋받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신 심판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첫 번째 방면으로 이것을 전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그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이에 전해진 복음의 첫째 항목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임을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가 한 부분은 바깥마당에 있고 한 부분은 성소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또 그분의 죽음 안에서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못 박히심은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분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결론 짓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첫 번째 항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외적인 문제보다 더 내적인 문제입니다. 이 외적인 문제는 우리를 성소 안으로 인도하지만 내적인 문제는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인도합니다. 고린도전서와 비교해 볼 때 고린도후서는 부분적으로 바깥마당의 생활과 성소 안의 생활을 계시하지 않고 찢어진 휘장을 통과한 생활, 즉 지성소 안의 생활을 계시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지성소 안의 생활에 대한 책입니다. 이 생활은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부활의 생활입니다. 신약의 사역자들인 사도들은 부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하여 못 박힌 생명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장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문장과 휘장을 통과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위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육신의 못박음을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활 생명이 그 안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죽음에 넘겼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성소 안에서 살기 위하여 찢어진 휘장을 통과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문장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인성의 한 방면은 문장의 한 방면입니다. 사복음서에서 계시되고 묘사되고 기술된 그분의 인성 안의 인격은 문장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각도에서 복음서들을 읽는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처로부터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막는 문장의 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기술된 생명은 이런 문장입니다. 소극적인 모든 것과 소극적인 모든 사람들은 차단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문장이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누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죄인이 주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접하면 차단되거나 복종하고 깨달아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만일 그가 그분을 믿는다면 문장은 즉시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어떠함의 풍성한 누림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인 성소의 입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된 죄인은 성소 안에서 생명 공급과 핏비춤과 하나님의 열납하심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체험을 기술한 것입니다. 우리는 체험에서 구속된 죄인들이 문장을 통과할 수 있고 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육신을 못 박음. 성소 안에 풍성을 누리고 난 후 믿는이는 휘장 뒤에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높은 어떤 것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또 그의 타락한 본성, 즉 육신이 분리하는 휘장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록 그가 주님의 풍성한 몫을 누렸지만 이제 그는 이 분리하는 휘장 때문에 그가 아직도 접촉하지 못한 더 풍성한 어떤 것이 있음을 압니다. 마침내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죄들을 처리했을 뿐 아니라 육신도 처리했음을 성경에서 봅니다. 주님의 죽음은 육신을 찢고 쪼개었습니다. 이런 믿는 이는 내주하는 그 영 안에 거함으로써 자연히 그의 육신을 못 박습니다. 즉 그는 그의 타락한 본성을 죽음에 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은 그를 죽음 안으로 들어가도록 환경을 안배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체험적으로 찢어진 휘장을 통과합니다. 이런 찬송가의 후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린 휘장 지나니 항상 영광 충만해. 우리는 이 의미를 모른 채 아주 피상적으로 이 가사를 풀 수 있습니다. 찢어진 휘장을 통과하려면 우리에게는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과 외부적인 환경과 작용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그 영과 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과 모든 것은 찢어진 휘장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지성소 안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도록 함께 협력합니다. 기둥들은 간증을 지님. 우리는 두 장, 즉 문장과 휘장이 기둥에 부착되어 있었다는 것을 대프에서 지적해 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누림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만유를 포함한 죽음 안에서의 그리스도가 입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구에는 성육신 되시고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간증을 지니는 기둥들이 필요합니다. 이 기둥들 없이는 하나님의 누림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계시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그분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누림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이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120명이 그리스도의 이 간증을 지녔습니다. 만일 오순절날 성육신 되시고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간증을 지닌 믿는 이들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분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할 수 있었겠으며 그분이 계시될 곳이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산이나 하늘의 보좌에서 계시되었었겠습니까? 만일 그분을 지니는 기둥들이 없었다면 그분은 자신을 계시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그리스도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부착되셨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간증을 지니는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주님에게 덧붙여진 3천명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뿐 아니라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거쳐 즉 하나님의 누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부착되었고 그분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그리스도는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오순절날 믿었던 3천명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누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성소의 체험을 가지며 지성소의 체험도 가집니다. 2장과 4장에 기록된 소위 공동체 생활은 성소 안의 생활입니다. 사도행전의 처음 몇 장들은 성소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림에 대한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육적이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어떤 믿는 이들이 여전히 처리받지 않았었다는 사실로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6장 1절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라고 말합니다. 니느웨인들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가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원망했고 싸웠습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갖는 것으로는 싸움과 다툼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6장 이후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육신 때문에 공동체 생활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기록을 봅니다. 우리는 그들이 성소 안에 머물지 않고 바깥 마당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마침내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어떤 민의들이 교회 생활의 입구에 있는 기둥들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내소의 기둥들이 되었다는 암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둥들을 통해서 성소 안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표, 지성소. 바울에 의해 쓰여진 모든 서신들에는 목표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의 서신들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깥 마당에서 성소로 인도하거나 더 많은 경우 성소에서 지성소 안으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한 예로 고린도 교회를 봅시다. 다수의 성도들이 여전히 바깥 마당에 있었고 소수만이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 바울은 찢어진 휘장이신 그리스도,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지성소 안으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찢어진 휘장이신 그리스도가 부착된 기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구에 있는 기둥들이었을 뿐 아니라 내소에 있는 기둥들이기도 했습니다. 한면으로 그들은 첫째 휘장 즉 문장이신 그리스도를 지녔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그들은 둘째 휘장 즉 찢어진 휘장이신 그리스도를 지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누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입구가 있었습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막에 묘사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면 성막의 기록에는 교리에 따른 것뿐 아니라 영적 체험에 따른 것도 나타납니다. 두 장들로 지시된 그리스도의 유일한 죽음에는 두 방면, 즉 우리의 죄들과 관련된 객관적인 방면과 우리의 육신과 관련된 주관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제시 펜 루이스 예사와 같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주관적인 죽음, 즉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말합니다. 복음에 관한 대화라는 제목의 책에서 네 형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와의 차이점에 관한 질문에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은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다. 즉,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은 우리들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찾고 구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범한 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심으로 우리로 용서를 받게 하시고 우리를 죄의 형벌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첫 번째 방면, 즉 우리로 하나님께 사함받도록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죽음에 대한 두 번째 방면, 즉 우리로 부활한 생명 안에 계신 그분으로 살도록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죽음의 첫째 방면에서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둘째 방면에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펜 루이스 여사가 십자가의 주관적인 체험에 관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써야 할 부담을 가졌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주관적인 방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프슨도 그리스도의 죽음의 주관적인 방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찬송가 중에 하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와 함께 못 박힌나 십자가로 해방돼. 십자가의 주관적인 체험에 대한 펜 루이스 일사의 저술들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심프슨의 찬송가는 모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믿는이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 피상적인 이해만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회복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더 깊은 체험적인 이해 안으로 이끌고 계십니다.